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고?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실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군사 3만 명이나 살육을 당하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막 앞 의자에 앉아있던 늙은 대제사장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출산이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갑자기 애를 낳고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음으로 여호와를 조롱한 블레셋의 제사장 집단을 심판하신 이야기와 언약궤를 돌려받은 후 여호와께 불경했던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봅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군이 진을 쳤던 에벤에셀로부터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포획해서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전쟁의 트로피로 가져간 겁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레셋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다곤신의 가장 큰 예배처가 있던 곳입니다. 다곤신은 전쟁의 신이자 다산의 신입니다. 민족들에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전쟁의 신이요 다산의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진압했을 때 다곤신의 승리로 돌렸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 후에 그의 머리를 다곤신전의 트로피로 진열한 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신당으로 가져다가서 다곤의 곁에 둡니다. 왜냐하면 고대 민족들에게 나라 간의 전쟁은 곧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패배당한 이스라엘의 신은 이제 다곤신전에서 다곤을 섬기는 시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곤신 바로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에 돌아가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앞에 궤 앞에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러져 있습니다.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넙죽 엎드려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스돗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넘어진 다곤신을 다시 일으켜서 원래 위치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코미디 가운데 코미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자신의 신전에서조차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일으킬 능력도 없어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세워서 일으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고 운반해야 하는 신은 그건 신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겁니다. 저것들은 신도 아닌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라. 그런데 다곤신이 치욕을 당하는 모습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더 끔찍하게 되풀이됩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도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산당에 들어가 본 즉 다곤이 또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파묻고 땅에 엎드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날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뒹굴고 있습니다. 목을 베어서 머리를 잘라내는 것은 전쟁에서 적군의 대장에게 행했던 처형의 하나였습니다. 다윗도 돌팔매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후에 가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전사한 사울 왕의 시체를 발견하자 그 목을 베었습니다. 또 여기 손발을 잘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악한 자에게 행하는 처형의 하나였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갖고 온 두 사람 레갑과 바나를 죽이고 그들의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곤신 그 블레셋의 신을 심판하셔서 처형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다곤신전에 유배되어 왔지만은 그러나 실제 여호와 자신은 여전히 유일한 주권자로서 권능자로서 천상궁전에 좌정하고 계셔서 다곤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땅의 신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면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이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을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누우셨던 곳 감히 발로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하고 시작합니다. 손이 더하사 우리 원어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 위에 헤비하게 되사 무겁게 되사 그들을 억압하사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손에 지배하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독종의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셨듯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아스돗 사람들에게 내리셨다 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셨다. 재앙이 블레셋의 신 다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저주가 수없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7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리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치리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후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가드도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가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았기에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 가드로 옮겼는지 모르지만은 여호와의 심판은 전혀 경감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됩니다. 8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작은 자나 큰 자, 늙으니 젊으니 할 것 없이 모두 독종이 나게 하셨다. 그런데 심한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정도와 폭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번에는 다른 도시인 에그론으로 여호와의 궤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케하자.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읍이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압박과 심판이 무거웠더라. 그리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에 걸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고 합니다.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절서부터 18절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제사장과 복술자들,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내야겠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이라고 한 복술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언약궤와 함께 속건 제물을 보내라고 명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사하셔서 독종으로부터 낫게 해주시고 더 이상 독종 그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블레셋 5대 도시 방백들의 숫자대로 5개의 금 독종과 5개의 금 쥐를 만듭니다. 속건 제물은 흠 없는 수컷 양으로만 드려야 한다 하는 것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 모릅니다. 쥐와 독종, 독한 종기는 부정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 모릅니다.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또 권면합니다.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보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로 끄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금하신 것을 모릅니다. 여호와의 궤는 레위인만, 그것도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그것도 만질 수 없고 어깨로 매게 하신 것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수유 중인 암소 둘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게 합니다. 벳세메스,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생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두 소가 꽤 먼 길을 같이 수레를 끌고 똑바로 가는 것을 보면은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 우유를 먹이고 있는 암소가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 새끼들 그 울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을 보면 이 재앙은 100%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하는 것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전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고 수유 중인 이 두 마리의 암소는 길에서 일체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몇 마일 떨어진 벳세메스 경계까지 수레를 끌고 갑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쫓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13절서부터 15절을 보시면은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들은 벳세메스 하면은 무슨 영문인가 하지만은 벳세메스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48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1지파에게는 모든 성읍을 다 주셨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전을 섬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 성읍은 48개를 주셨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더불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레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는 책임을 진 고핫 자손들에게 주신 성읍입니다. 당연히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레가 서자 벳세메스 주민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 보물상자를 내려서 큰 돌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부숴서 나무를 패고 그 끌고 온 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중에서도 분별된 레위인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별된 고핫 자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큰 돌 위에다가 올려놔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한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수컷 동물로만 드릴 수 있는데 암소를 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알고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셔서 5만 70명이나 죽이셨다고 합니다. 왜 죽이셨다고 하는가? 암소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두 패로 나눠집니다. 한 반은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라, 나머지 반은 여호와의 궤를 쳐다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들여다보았건 쳐다보건 둘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상징하는 여호와의 신성함, 이것을 무시하고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공간을 마구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아니면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또 궤를 옮기는 책임을 진 고핫 자손들도 제사장들이 천으로 궤를 몇 겹 쌓아놓은 후에,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볼 수 없게 해놓은 후에서야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운반할 때도 손으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면 직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양쪽으로 고리가 두 개씩 있고 그것을 꿰는 볼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본인이 분별한 성별한 레위인, 그 가운데도 고핫 자손이었지만은 이들 하나님 계명을 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대가로 5만 70명이나 죽이신 거예요. 히브리어 사본과 70인경 사본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은 그 히브리어 사본이거나 아니면은 70인경 헬라어로 바꾼 사본 둘 중에 하나를 참조했거나 아니면 둘을 같이 참조해서 번역한 영어 성경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본 모두 하나님이 죽이신 자는 5만 70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로 다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3만 명이나 죽였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5만 명 이상이나 죽이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거 한 거 없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대하는 것을 보고 5만 명이나 죽인 거예요. NIV를 포함한 최근 성경 몇몇은 하나님이 죽이신 자들은 70명이라고 번역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해석을 따르고, 더 중요한 것은 70인경 사본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경 사본을 보면은 1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고냐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궤를 맞이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지 않았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하다가 기뻐했다 그랬는데, 여기 여고야의 자손들은 그들과 같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시큰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말합니다. 이래서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아니, 여기 사본을 보면은 5만 70명이라고 그러고 저기 사본을 보면 70명이라고 하고, 아니 이거 서로 얘기가 맞지 않는 거 어떻게 믿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생전 언어학개론 101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UCF 갔다가 이 집사, 박 집사, 김 집사를 만났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할 때는 나 UCF 갔다가 이 집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얘기의 초점이 이 집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지금 초점이 아닌 사람 왜 쓸데없이 얘기해갖고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나 UCF 갔다가 박 집사 봤어. 그 사람은 얘기하는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 얼마든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누구는 나 5만 70명 죽은 것을 봤다. 어떤 사람은 70명 죽은 것을 봤다. 왜? 전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몇 명 죽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고냐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야, 여고냐의 자손 70명 죽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저 사람 관점에서는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본을 다른 성경을 보았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곧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식했건 부주의했건 무시했건 불손했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5만 70명이나 죽어나가면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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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죄를 잘 살펴보고 잊고 있었던 성경을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습니다. 단지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수없이 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부르짖었다는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꼬? 그 다음에 번역, 영어 성경을 다 보시면은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실꼬? 언약궤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실꼬?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셔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셔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데 어디로 가셔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은데 어디로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셔야 되지? 블레셋 사람들이 5장에서 계속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고 아스돗 사람들은 가드로 옮겨가라고 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에그론으로 옮겨가라고 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본처로 옮겨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특권을 가진 레위인들 그들 가운데 고핫 자손의 마을로 왔는데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히자 회개하지 않고 이 두려운 하나님 누구에게 보내드리지? 한 겁니다. 결국 이들은 기리앗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당시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로 보내지 않은 것을 보면 블레셋군이 침공했을 때 실로의 성막이 다 타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대단히 클리어합니다.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첫째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느냐?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실꼬? 남 쳐다보듯이 그런 얘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긍정적인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설 수 있다 하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부정적인 답을 주십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설 수 없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재앙의 대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어떤 자가 설 수 없다고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ignorant 한 자,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독종으로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레위인들, 이들도 죽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결과 하나님을 함부로 마구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촉구한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많은 크리스천들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죄 짓는 것은 괜찮다고. 그 yes and no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왜 이걸 모르느냐 하고 야단치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성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도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 만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 잘 아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새벽서부터 학교에 와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도 실제로 지식이 없으면은 0점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늘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벳세메스의 5만 70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둘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가? 부주의한 사람들입니다. 케어리스한 사람들입니다. 조심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머리 지식은 꽤 있지만은 그 지식대로 조심하며 행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좀 부주의한 것뿐인데 하고 변명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불손하다, 불경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은 더 두려운 겁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핑계할 여지가 있지만은 수없이 들었을 후에는 핑계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셋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가?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indifferent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지만은 하도 오랫동안 실천하지 않았기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귀가 딱딱해지고 눈이 침침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나 여호와 멸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멸시한다고 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열 번이나 보여줬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 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도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그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와 자신이 알고 있는 삼면, 학연, 혈연, 지연 이것을 부지런히 찾아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가 의미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표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100%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로 얘기하라 그러면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라는 배경을 전제로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백성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거룩이 없으면은 기독교의 사랑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동전이 있으면은 여기 사랑이 있으면은 여기 거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처음 시내 산으로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가 기원문에서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5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A하라, because B하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B 때문에 A했다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언어고 상관없이 우리는 말할 때 줄줄이 말을 합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 리니어하게 정보를 얘기하고 우리 그 정보를 듣고 프로세싱할 때도 리니어하게 프로세싱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 어순대로 번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콜럼버스 한인교회에 있었을 때 전도사를 했을 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나님의 전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 줘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 지하가 무진장 큽니다. 그 안에 지하 안에 광장이 있고 양옆으로 교실들이 또 쫙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의 그 광장과 같은 홀을 뺑기치를 잘 했습니다. 여러 겹으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양쪽 들어오는 데다가 다 사서 놓고 자 이제 선생님이고 애들이고 전부 여기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다녀라.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써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니라. 신발을 신고 막 다니는 거하고 신발 벗고 가는 거하고 사람의 마음 자세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 꼭 신발을 벗고 올라옵니다. 미국 분들이 신발 신고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상징적인 의미와 그 상징이 대표하는 마음의 자세 때문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것을 기억하고 강단에 서서 잡담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합당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 이거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발 신고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공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구약을 보면은 제사장의 임무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였습니다. 너는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지 분별해서 가르치라. 두 번째, 너는 무엇이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한지 정하고 부정한지 그것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좀 심한 표현을 쓰면은 목사는 다른 데에서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분별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입을 때 복잡하게 겹겹이 입게 하셨는가? 제사장들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없다고 몇 개 이렇게 벗어 던지고 소매 차림으로 설교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건 내 생각이 어떻건 세상 사람들이 어떻하건 아무 상관없이 시간을 들여서 그 옷을 입고 땀은 정신없이 나지만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건 3일 예배건 언제건 반드시 우아기를 입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왜 제사장 속에 겉으로도 두 벌 입는데 속으로 고쟁이를 또 입게 하시는가? 하체가 바람이 불어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과 겉은 늘 같이 갑니다. 주님 배로 나올 때 우리의 옷차림을 보고 머리 차림을 보고 모든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 갈 때는 딱 정장하고 가기 때문에 누가 더 존귀한 분인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조그만 마을에 몰려든 5만 70명 이거를 죽이셨다고 하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돌아오실 때는 새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훈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론의 아들들 첫 제사를 드리게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 그 불로 제사를 드렸기에 첫 제사에서 두 제사장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취임식에서 둘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같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에게 있는 그 귀한 것을 팔아갖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판 것에 이게 몇 퍼센트입니다 하고 드렸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다 드린 양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헌금을 드릴 때 그를 치셔서 부부를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실 때는 딴 때 어느 때보다도 강한 그 하나님의 법, 심판 이것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설교 제목을 딱 보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고? 그렇지. 아니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 한 명도 없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서도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8절 9절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라. 행위로 받는 것 아니라고. 선행해서 받는 거 아니라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고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시는 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교리로 갈라지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에베소 2장 말씀, 그거 다 진리입니다. 그 앞에 맞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들, 또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고, 너희들에게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고,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니라 하신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대개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쪽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된 인간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5만 70명 가운데 하나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원합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집어넣어 주셨기에 그 거룩한 성령은 그저 우리를 권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에 이제는 성령님의 촉구하심에 순종해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